예, 이제 공간복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묻히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에서 66, 마르코복음 15장 42에서 47, 루카복음 23장 50에서 56 부분입니다. 묻히시는 장면이죠. 돌아가신 날의 저녁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요일 밤이 되는 거죠.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라고 하니 안식일 시작될 무렵이라고 보면 해질 무렵이 지나서 이제 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금 요일로 치면 이제 토요일입니다. 예, 그래서 주일은 주간의 첫날이었고 유다인들에게 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이랑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당시에는 또 유다인들의 하루 개념은 해가 지면 그 하루가 끝나고 다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하루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면 이 시신에 결코 손을 대지 못하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 시신이 하여튼 뭐 십자가에 그렇게 걸려있는 것조차 좋은 일은 아니니까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설명은 마르코와 루카인데요. 마르코 15장 43절을 보면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루카복음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인들의 골 아리마테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받아왔죠. 그러고는 무덤에 묻히시는 경위는 이렇습니다. 루카복음 23장 53절 보면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마르코의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마르코 15장을 보면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서 막아 놓았다라고 하죠. 또 무덤까지 여인들이 따라왔습니다. 루카복음 23장을 보면 갈릴리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 대한 추가 설명도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5장을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죠. 이 스승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비교할 수는 있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마리아 막달레나만 또 여인들만 십자가 밑을 지키는 장면을 보면서 참 남자들이 비겁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시대상으로는 그 여인들은 그 이제 군인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제 여자들이 모여봤자 이제 무슨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거는 당시에는 항상 남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모이면 주시하고 갈라놓으려고 또 뭐 체포하고 이러지만 힘없는 여자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이제 뭐 군인들에게는 그 권력가들에게는 그렇게 무서운 행동으로는 안 보이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는 또 여인들이 자유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도 가고 또 뭐 무덤까지도 따라가는 그런 용기를 갖다가 보여주는 데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다. 그래서 그 열두 제자들이 다 막 너무 비겁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마테오만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켰다라는 고유 부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준비 금요일 다음 날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이제 안식일에 몰려간 거죠. 이 정도면 그들이 급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또 과월절 이런 날은 중요한 날인데 이날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그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만났다는 것은 부정타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한 거는 생전에 사흘 만에 되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했는데, 또 살아남은 자들이 선동해서, 백성을 선동하기 위해서 요상한 수술을 쓰지 못하도록 무덤을 단단히 지켜달라고 이제 부탁을, 과월절날 하러, 안식일날 하러 간 거죠. 그만큼 급했다라는 얘기도 되고, 하지만 빌라도는 귀찮은 듯 당신들의 경비병으로 무덤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보면,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죠.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그 수행했던 그 성전 경비병들, 약간의 어떤 성전을 지키기 위한 경비병들을 대사제 집단이 이제 데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로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경비병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이 되어 줍니다. 자, 이제 부활하시다라는 장면입니다. 뭐 복음서 전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뭐 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 그 모든 그 성경의 역할에 하느님의 생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죠. 마태복음 28장 1에서 8절, 마르코 16장 1에서 8, 루카 24장 1에서 12. 뭐 하여튼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공이 다 부활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요일로 친다면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숨을 거두시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고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 그 복음에서는 이날을, 이날을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이거 한 번씩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안식일이 이제 주일, 당연히 주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부활하시면 요일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식일은 그 토요일이었다. 그래서 영어로도 뭐 세르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저기 그 이 세르레이가 그 유다교의 그 사바토랑 이 사바시랑 같은 어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은 좀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다 무슨 행성 이름을 갖고 온 걸까요? 하여튼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어원이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발음은 비슷하죠. 어쨌든 토요일, 그런 어감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일요일 아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주일, 지금도 주일이 그 주간의 첫날, 달력을 보면 그 일요일이 그 달력 맨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이 주간 첫날이 되죠. 마태복음 28장 보면 이렇게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밝아올 무렵 이제 갔다라는 겁니다. 마르코 16장 보면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한 여인들 몇몇이 무덤으로 갔다라고도 하는데, 하지만 그들이 무덤에서 본 것은 굴려진 돌과 빈무덤과 천사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루카복음 24장 보면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마르코 16장을 보면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런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라고 하고,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이었다. 무덤을 경배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루카 마르코는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하고, 마태오는 천사들이 무덤의 돌을 옆으로 치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을 옆으로 치웠습니다만 그 입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입구의 돌을 치우고 나오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게 그 돌을 굴려서 예수님이 나오신 게 아니라, 돌을 굴렸을 때는 그 이미 그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물리적인 제약을 벗어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전의 모습, 인간이 되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 하느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은 비어 있었죠. 문 열고 나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을 치웠을 때 이미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래서 빈무덤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전래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의 끝머리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어떤 부활의 여러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가 이 이야기 한 장면 안에 두루두루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은이로 보이는 천사가 또는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것을 봐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가실 테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겁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알리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이 천사가 예수님이 되살아났다. 라고 합니다. 이 되살아남, 이 부활은 이제 구분이 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활 기간 동안 살리셨던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빈무덤의 의미는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빈무덤이라는 사건은 부활에서 그 육신의 위치, 그 물질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피조물들이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는 이 공생활 기간 중에 예수님이 살렸던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세 명이었죠. 회당장의 딸, 그리고 과부의 아들, 그리고 라자로, 이렇게 세 명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생활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살렸던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 세 명은 죽었죠. 그러고 살다가 다시금 그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활 기간 동안 살아난 사람들은 죽음을 잠시 피했을 뿐이고, 그리고는 다시금 죽음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다음에 죽음이 없죠. 즉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는 바로 육신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으므로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육신, 그 물질이 이 부활 속에서 어떤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빈무덤을 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라자로의 부활 같은 경우는 몸이 몸으로 부활한 것이지만, 다시 육신이 육신으로 부활한 거지만, 예수님의 부활에서 육신은 이제 몸이 영으로 바뀌어서 영의 모습으로 온전히 부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게 되는 육신의 부활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 육신의 부활을 위해서 시신이 훼손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중세 교회 때는 믿었죠. 뭐 그들의 어떤 생활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래서 당시에는 화장도 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뭐 의도적으로 부활을 불신하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이런 일도 없습니다만, 화장도 이제 교회의 자연스러운 장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제 두려워하면서도 천사의 복음에 크게 기뻐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리지만 그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죠. 루카복음 24장 보면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 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나 이를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이라는 것이 아무런 가치도 법적인 효력도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그냥 일단은 무시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나타나신다면 자신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된다라는 교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의 그런 관습적인 부분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시는 모습, 사실은 뭐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신 모습 자체가 벌써 그런 거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또 여인을,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통해서 또 당신의 어떤 그런 구세주를 잉태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인간사회 윤리, 또 인간사회 관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사랑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임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인들은 벌써 엄청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무덤으로, 또 하여튼 그 무덤에서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여인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냥 자신들이 기쁠 뿐입니다. 너희들은 믿지, 뭐 안 믿는 건 너희들 마음이고, 우리는 어쨌든 그 부활을 목격했고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아무리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뭐 숨어있는 인간보다는 하느님을 찾는 인간에게 하느님이 당연히 먼저 나타나신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력하는 자에게 하느님이 먼저 나타나신다는 것을 또 이 무덤 사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